EBS FM 소설마당 판 라디오 웹툰 환영은 한 번이지만 송별은 여러 번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하고 처음 만나는 그런 환영의 자리는 한 번밖에 없죠. 하지만 이별이라는 건 원래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의 뜻을 잘 보면요,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별이 여러 번이 되려면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재회죠. 그래서 그런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건요, 누군가랑 헤어질 때 그게 그렇게 절망스럽거나 하지는 않다는 거? 뭐 그 정도입니다. 인생이 굉장히 길고요, 세상이 넓다고 해서 삶이 좀 망망대해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도 그 안에 뱃길은 존재하고요, 그 넓은 바다 안에서도 배들은 결국 서로 마주치고 그러거든요. EBS FM 라디오 웹툰의 저는 만화가 이정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EBS FM 소설마당판 라디오 웹툰이고요. 저는 웹툰 작가 이정범입니다. 라디오 웹툰의 마지막 한 주간 이제 거의 끝나가죠. 매일매일 코너지기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롱 굿바이라고 하잖아요. 롱 굿바이. 이렇게 후다닥! 안녕! 잘했어! 뭐 이것도 괜찮긴 한데 천천히 할 말 다 해가면서 인사할 사람 다 하고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여는 말이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죠. 왜? 그 사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뭐라고 할까?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인연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전학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초등학교를 막 5개 다니고 이랬으니까 누구를 만나서 좀 길게 간다는 게 상당히 귀했거든요. 귀한 어떤 기회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만날 사람은 또 무조건 만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학 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른 학교 간대 그러면 내 인생에서 안녕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뭐 기동성도 생기고요, 스스로 좀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아 무슨 소리야, 만나고 싶으면 어쨌든 만나면 되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인사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매주 수요일은 우리 전진석 작가님 모시고 웹툰 속의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아는 사람 이야기 코너잖아요. 자,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와주신 저의 친한 작가, 동료 작가 전진석 작가님 마지막 시간 수다 떨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전진석입니다.
그 목소리도 뭐예요? 그 애틋 버전인가요?
뭐랄까 섭섭해갖고 아이고 반갑고요.
네. 그렇죠.
슬프다.
오늘이 여덟 번째죠?
네. 딱 두 달을 진행을 했어요. 여덟 번. 되게 야. 오래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아, 정말 두 달 동안 정말 너무 즐거웠고.
사실 네. 저랑 진석 작가님은 네. 두 달이 뭐야. 한 2년 정도 시켜도 네. 마르지 않는 수다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워낙 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네. 맞아요. 네. 평소 나누던 얘기들 좀만 정리하면 네. 누군가한테 들려주기 참 좋은 내용도 많은데. 네.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요. 네네. 지금 그 진서 작가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요일도 다 그 음악 막 듣다 말고 내리고 막 마지막 인사시킨다고 네.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그 상황극은 좀 빼고 코너 얘기를 조금 하다가 네. 뒤쪽에 진서 작가님과 청취자 사이에 또 인사하는 시간도 가져보죠. 네. 그래요. 자, 오늘 알아볼 캐릭터는 우리 마지막 캐릭터. 네. 누굽니까?
아, 오늘 알아볼 캐릭터는요. 그냥, 아이씨, 어차피 뭐 마지막인데. 그냥 철판 깔고. 네네. 제 만화의 캐릭터를 가져왔어요.
야,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닥터 프로스트의 백교수 안 데려와서. 아. 마지막이라고 전부 다 무슨 저를 위해서 위로하려고 막. 아. 위근우 기자님은 닥터 프로스트 갖고 와서 말씀하셨고. 막 그런 식이에요.
죄송해요. 난 내가 먼저였어.
만화 공방은 내가 게스트였고. 전진서 작가님, 그래요.
저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요. 복사골 네. 여고 연극부였나요?
네. 네이트에서 제가 연재했었던 작품인데요. 완결을 네. 했는데, 그 복사골 여고 연극부라고 하는 작품의 이제 주인공이죠. 네. 김선아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오늘 다룰 캐릭터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 작품 준비하시던 과정에도 저하고는 얘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네.
원래는 이 만화의 그 제목이 이게 아니었죠.
원래는 방과후 커튼 콜이에요.
그 제가 지어준 거잖아요.
네, 제목을 되게 좋았는데 네, 그
아쉽게도
비슷한 제목에 그 당시엔 이게 네이버에 연재 준비 중이었는데
방과후 전쟁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방과후 전쟁 활동 때문에 이제 방과후 커튼 콜이라고 하는 좋은 제목이 이제 바뀌어졌고요.
네. 하일권 작가가 선수를 쳐가지고 네. 아무튼 저도 굉장히 애착하는 작품이에요. 마치 조카 보는 기분 있죠. 내 아들은 아닌데 조카 정도 되는 기분.
많이 녹아들어 있죠, 또.
그렇죠.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자, 오늘 한번 김선아라는 여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은 자기 아들, 딸 생각하실 거고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그래요. 진석 작가님한테 많은 분들이 인사하고 계시는데, 장현숙님께서요. 이종범 작가님이 EBS를 사세요.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 로망이지, 로망.
팔아요, 이거? 엄마 사줘.
엄마 나 EBS 하나만 사줘. 그래요. 이종범 작가님이 그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장현숙님, 제가요,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어요. 그, 만화에 대한 이야기 동시에 많이 나누는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만화도 그리고 있고요. 또, 에세이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저를 찾아보실 길은 진짜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렴한 상품이에요.
여기서 만나볼 수 있죠.
네, 희소성이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연숙님 딴 데서도 저를 또 찾아주시면 좋죠. 네.
김동수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흑흑 하면서 이번 주 오프닝부터 오프닝 전부 다 판 끝나는 거에 대한 위로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내일은 울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동수씨가 먼저 울면 안 되지.
아, 쓸쓸합니다.
나 울면 안 되는데. 자, 많은 분들 지금 출석 체크 및 환영 환송 보내주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 게시판 다 열려 있고요.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진석 작가님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하고 있어요. 첫 곡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러시안 레드의 곡이에요. The Sun, The Trees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어보죠. 네, 양은미님께서요. 와우, 환영합니다. 천천히 이별해요. 그리고 다시 만나요. 그 다음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전진서 작가님 멋있게 하고 오셔서 눈부시네요. 동안 비결이 뭘까요? 하셨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안이죠. 저게 어떻게 나보다 형이야.
감사합니다. 동안 비결은요.
네. 철이 안 들면 됩니다.
철이 안 들면 되고요. 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동안을 포기하지 않는 거?
그냥 내 외모를 포기하지 않는 거.
저는 중2 때 포기해서. 전 중2 때 내려놨어요. 바닥에.
왜? 신경 많이, 면도도 열심히 하시고.
면도를 열심히 하는 게 신경 쓰는 겁니까?
그럼요.
기본이죠, 기본. 네.
자, 김시연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범디님 에세이요? 꼭 볼게요. 전 작가님 만화 복사꼴려고 정감 가는 제목입니다. 배경이 예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요. 복사꼴이 부천시요? 부천시.
그렇죠. 부천시죠. 네,
예쁜 도시죠.
실제로 배경도 많이 나오고요. 자, 이미선님께서 오셨네요.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일 거라 생각하면서 이번 주 본방사수하는 의리 하셨는데 미선씨 잘 오셨습니다.
강윤미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EBS 여러 프로와의 이별 주간이네요. 그런데 왜 제가 주로 애청하는 프로그램들만 이별을 하는 건가요? 지금 소설마당판 시간은 졸리고 나른한 오후 시간을 밝고 유쾌하게 웃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네,
아쉽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아쉬워요. 장보람님께서요. 그래요. 팟캐스트도 있고, 다른 연재도 보고, 드라마도 나오고 연재하시면 되고 또 볼 수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라디오는 정말 특별해요. 기회되면 또 해주세요 라디오. 목소리 좋으시니까요. 전 작가님 얘기도 재밌었는데 또 봐요 유유 하셨어요. 그래요 보람씨 진짜로 라디오는 특별하긴 해요. 기회가 되면 반드시 또 오고 싶어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위로 응원 뭐 등등등 해주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교수님 열려있고요. 자, 진석 작가님과 함께 아는 사람 이야기, 오늘은 김선아 양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일단 복사꼴려고 연극구라는 만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김선아 네. 양에 대해서도 그렇고 간략히 네. 작가 입장에서 설명하는 어떤 소개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복사꼴려고 연극부는 이제 제목 그대로 복사꼴이 부천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것처럼
네,
부천에 있는 모 가상의 이제 여고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연극부 네, 여고생들만 있는 연극부겠죠. 그 연극부의 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국부가 뭐 거의 폐부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있고
항상 동아리물의 시작이 그렇죠. 그렇죠. 폐부 위기.
네, 폐부 위기가 되는데 보통 이제 뭐 폭력 사태를 벌여 학원 폭력물과 폭력 사태를 벌여서 없어질 위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전부 다 동아리가 그런 그 뭐랄까 수험에 도움이 되는
맞아 맞아.
그래서 뭐 논술부,
독서 토론부,
독서 토론부 무슨 그렇죠. 수학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되고 있어서 연극을 이제 공부할 연극을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복사골이 그 부천이 은근히 좀 그래요. 은근 교육률이 높습니다. 부천 쪽이.
그렇군요. 네.
학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런 동아리에서 주인공이 이제 거기 동아리에 드는 거죠.
네.
근데 이 주인공은요, 그 사실은 연극을 하면 안 되는 애예요. 왜 그러냐면.
네.
공부를 또 되게 잘하는 애기도 하고요.
네네.
굉장히 범생이 모범생이죠. 그 학교 선생님이 꿈이고
네.
이제 그런 애기도 한데 게다가 자기 쌍둥이 언니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음흠.
이 쌍둥이 언니가 지금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역 스타죠.
아역 스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반대하고 하는 그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랑 완전히 이제
절연을
그죠 절연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가 버렸으니까 난 너 같은 딸 없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나머지 하나 있는 딸이 이제 너는 그 엄마 뜻대로 돼줄 거지 어떤 그런 기대감을 기대감에 이제 과중한 그걸 눌려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이제 연예인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연극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부모님 때문에.
예. 야 더더욱 더 뭐라고 할까? 연극부하고는 인연이 없는 여건인데 어떻게 또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이걸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여고생들의 연극부 네. 생활, 동아리물이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친구도 사귀고 뭐 어떻게 보면 무슨 축제, 음악제, 문화제 이런 네. 것도 준비하고 네. 뭐 이러면서 벌어지는 청춘의 얘기인데.
네.
자 여기 나오는 김선아라는 아이 어떤 아이길래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아이길래 오늘 가져오셨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착한 딸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죠.
착한 딸 컴플렉스,
네.
착한 아들 컴플렉스, 착한 딸 컴플렉스 이거 은근히 생활형 네. 증세인데요.
그렇죠.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심지어 공부도 잘해요.
그렇죠.
모범생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있었어요. 일단 공부 성적이 괜찮은데 착한 아들 컴플렉스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증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해보죠. 네. 그래요.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선아에 대해서.
일단 집안마다 이런 사람 하나씩은 있죠.
그렇죠. 네,
보통, 아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장남이나 장녀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이제 장남이나 장녀가 약간 좀 망난이다.
네.
이렇게 되면 둘째가 이제 그 역할을 맡죠.
그대로 이어받죠.
그죠.
뭐, 은수저라는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도 형이 집에서 나가버려서 동경대를 나와놓고 갑자기 뭐 라면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훅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동생은 완전히 집의 기대를 다 한 몸에 받고 있는
그쵸.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패밀리 히어로라고도 그러나 가정에 이제 네가 그래 너밖에 없다라고
네네네.
해갖고 이제 나머지 또 실망스러운 그래 쟤는 어차피 망쳤어
맞아 맞아
자식 농장 망친 애야 그러면 이제 그래 너는 꼭 니네 형처럼 되지 마라라든가 니가 집안의 기둥이다라든가 어떤 이런 이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어떤 강요 은근한 기대라고 하는 이름의 강요를 그렇지.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거죠.
솔직히
네.
나이가 막 6살, 7살이라고
네.
아, 좀 더 양보해서 한 13살, 14살이라고 쳐도 그 아이들이 자기 주변의 가족이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뭘 기대하고 있어. 그럼 그건 절대 기대가 아니잖아요. 완전 강요지.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 당연히 갖지 않을까.
그쵸. 네. 난 널 믿는다. 라든가.
그치.
넌 꼭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모님 입장에서 그 격려일 수도 있겠는데 아이 입장에서 그 상당한 이제 압박으로
그쵸.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상당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요받은 꿈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넌 아주 초등학생인데 넌 꿈이 뭐니? 그럼 저는 공무원이 꿈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 저는 꼭 금융회사에 들어간 게 꿈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섯 살짜리가 네. 금융회사가 뭔 줄
그렇죠.
알고
네. 그런 식으로 좀 강요받은 꿈을 갖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서도 이 주인공도 선생님이 꿈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꿈인 김선아 양의 꿈은 네. 사실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
네, 이 만화를 또 끝까지 보시면은 또 달리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계 종사자들은 꼭 네.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야지만 어떤 그쪽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착각들을 하죠.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가 뭐 특출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가. 근데 사실은 공부도요. 네네. 꼭 특출난 결국은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죠. 진짜.
그렇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애들이 공부로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연구나 이 공부가 그렇죠. 곧 직업이 된다는 거는 그것도 대단한 재능이잖아요.
네, 그것도 재능, 대단한 재능인데 너는 재능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맞는 게 아닌가.
약간 이상한 말이에요. 네. 그래요. 자, 지금 착한 딸 컴플렉스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 김선아 양이 갖고 있는 착한 딸 컴플렉스가 우리 주변에서 또 어떤 식으로 많이 보이는지 얘기 좀 해볼게요. 들어보실 노래는요. 페퍼톤즈의 Good Morning Sandwich Man. 정말 좋은 노래죠.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희님께서 보내셨네요. 선아는 저랑 많이 비슷해서 학창 시절이 떠올라요 하셨어요. 근데 선아 보면서 되게 많은 독자들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
은소라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벌써 수요일이라니. 이번 주는 더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을 붙들고 싶다는 건 이런 경우겠죠?
그렇죠. 마지막 주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미선님도요. 부담감을 주면 안 되는데 저도 아들에게 쿨하게 대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셨는데 이게 또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야 뭐 전 안 낳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해는 좀 할 것 같아요 조금씩. 저도 제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동수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복사 걸려고 연극부는 진짜 1화를 읽다가 정신 차리니까 에필로그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연극부 선생님이 나와요. 그 중에서 연극부 그쵸. 선생님이 그 예전에는 이제 같이 연극을 하던 친구가 이제는 어른이 돼서 바뀌어버린 네.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야, 너 아직도 작가가 되겠다는 그 꿈 타령이나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한테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필로그에 그 친구의 딸, 이 작가가 된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사인해 와가지고 이제 저도 작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 울컥했다고 하시네요. 모든 꿈은 포기하지 않는 게 좋다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약간 무책임한 희망을 주는 만화는 싫어하는데요. 네. 희망을 주지 않는 만화도 싫어요. 네. 저는 고민 끝에 나온 희망을 주는 만화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손경철님도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그래요. 경철님 얼마 남지 않은 수다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김현웅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범디님, 전진석 작가님, 구성 작가님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웹툰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지만 얻어가는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감사했고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웅님? 이거 그 누구야? 카이가 보냈구나. 카이. 카이 또 듣고 있구만. 자식 귀엽다 카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전진석 작가님과 함께 저는 김선아 양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빨리 정리를 하고 전진석 작가님과 이제 이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네. 파트 2에 넘어가서 우리 김선아 양의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 아들 컴플렉스, 착한 딸 컴플렉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안에서 기대를 받는 경우에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어느 도를 넘어가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지만 폭발하지 못하면 본인이 망가지기도 하죠. 김선아 같은 경우는 망가질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약한 캐릭터는 아니었던 거죠. 네.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았던 거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나 이제 좋은 멘토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네. 자기 안에서 어떤 답을 찾아냈던 거죠.
그렇죠. 하얀 양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뭐 검은 양 이론도 있고요. 집 안에서 일부러 미움을 받는 걸 자초하는 사람 검은 양이라고 그러고 그쵸. 또 백기사라고 하죠. 백기사. 직접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압박에 시달리는 멤버를 이제 하얀 양, 백기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부담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이 여기서 주인공이 그 연극을 하고 싶어요. 네네네. 사실 주인공 연극을 하고 싶지만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언니, 쌍둥이 언니인 이제 언니가 연예인이 되면서 네네. 이제 의절을 부모님으로부터 의절을 당했기 때문에 맞아, 자기는 맞아.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몰래 이걸 연극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그래요. 이 주인공이 또 공부를 잘한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렇죠. 모범생이거든. 네네. 참 신기한 게 예체능 쪽으로 재능이 있는 친구일 경우에 네네. 애가 그냥 공부를 못하고 응? 아예 공부를 못하고 예체능 쪽에만 재능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해요. 그래, 넌 그거를 해도 해서 그래. 대학 가라 이런 그쵸. 얘기를 하는데 애가 공부를 잘하면은 야, 너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넌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딴 거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연극을 하려고 그러니?
저는 익숙한 대사네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너 연극부 활동을 한다면 야, 너 응? 그래서 뭐 할 거야? 너 연극 배우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꼭 연극 배우를 직업 커리어로 해야지 내가 연극부 활동을 하나?
이게 참 난 참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피아노 학원을 다녀도 너 피아노 선생 될 거, 피아노 피아니스트 될 거야? 피아니스트 할 것도 아닌데 너 왜 피아노해?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너 태권도 해갖고 너 태권도 선수 될 거야? 국가대표 될 거야? 근데 그러니까. 너 왜 태권도 학원 다녀? 아니, 이렇게 뭐, 안 하잖아요.
요리사가 될 것도 아닌 사람들이 매일매일 요리를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요.
네. 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꼭 그 연극이라고 하는 걸 꼭 연극 배우가 돼야지만 하나. 그렇죠?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인지 따져보면 몇 가지 의견이 나올 텐데 먹고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이를테면 에이 뭘 해도 일단 내가 정말 죽지는 않아 라는 종류의 안도감이 전 국민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라라면 되게 왜 뭐 복지라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면 사실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니까 자신의 행복에 대한 욕망을 발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즐거우려면 뭘 해야 되지? 근데 직업 자체가 일단 겁이 나니까요. 이거 해서 내가 먹고 살겠나?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너 그거에서 먹고 살겠냐? 너 그거에서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밥이 안 나와도 해도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네,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지금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안정적인 직장. 예전엔 사실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평생 직장이란 말이 저 그렇죠.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죠.
네, 근데 고용 안정이 지금 많이 불안해지면서.
없죠, 네.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게 된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공무원. 이라는 직업도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고 알아들었어요.
뭐 의사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생에서 안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생 열심히 해야 돼.
직업이라는 것에서 뭐 흔히 우리가 그 소위 철밥통이라고 하는 그런 건 이제 없어진 것 같고.
잠깐만요. 네. 대학 교수도 진짜 힘들고요. 요즘.
그렇죠. 네. 야, 제가 희망을 주지 않는 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뭔가 다른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뭐 보장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즐거운 걸 하다 보면은 그걸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면 당연히 그걸로 더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건 진짜 힘들고 슬프잖아요. 근데 어느새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살아남기 위해 살아야 돼. 넌 생존하기 위해 살아야지 행복하려고 사는 건 사치야.
아이고야.
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라고 전 느껴요. 너 그거 해서 먹고 살겠냐? 이거요, 이것이. 그냥 연극 밴드 한번 했던 좋은 기억. 나이 들어서도 악기 하나 하고 싶고 이런 거 사치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이 김선아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잃거나 커리어를 잃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즘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렇죠.
자기 삶에서는 난 그거밖에 없었거든. 네. 다른 즐거움이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는 모든 삶이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죠. 인생을 끝내버리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역시 김선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진석 작가님 만화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 꿈을 이루고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항상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네.
약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만화에서 김선아를 바라보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김선아 같은 경우에는 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꼭 연극 배우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연극 배우가 아니더라도
네.
나는 연극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연극이나 혹은 공연계통 혹은 그 유사 직종에서 얼마든지 종사할 수 있고요. 사실은 연극이라고 하는 게 배우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네. 공연 기획이라든가 프로듀서라든가 연출
무대
작가,
의상 그렇죠. 미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그 공연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사람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는 그 배우들만 보기 때문에 너 배우 할 거 아니면 뭐 하러 그런 걸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여기서 김선아도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김선아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게 되게 전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만화에서 어떤 꿈을 딱 가지게 되거나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장을 봐서 결국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걸 해낸다 이런 만화 많이 그리잖아요. 뭐 그것도 저는 아름답다고 보지만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때 친구들하고 무대 한번 서보는 그 추억 그거 원해서 동아리 들어갔던 거야.
그쵸.
나는 다시 선생님을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을 합니다.
결국 김선아는 선생님이 돼서 또 새로운 연극부의 고문 교사가 되죠.
네.
그래서 예전에 자기 자신과 같던 또 여고생들을 자기 모교에 다시 들어가서 걔네들을 데리고 또 연극부 활동을 계속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런 종류의 어떤 수미상관 있잖아요. 그런 구성을 보면 시작하는 것과 또 비슷한 구도로 끝이 나잖아요. 보면은 약간 울컥해서 눈물이 날라고 할 때도 있어요. 뭐라고 할까? 이어지는 유산 같은 느낌? 예,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어떤 누군가의 꿈, 의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은 흘러간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라고 할까? 약간 눈물이 날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
뭘까? 그 예술 분야, 예체능 분야에 대한 어떤 부모님들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예전에는 뭐 배우나 가수나 혹은 뭐 만화가나 작가나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은 부모님 막 다리 뭉댕이를 막 분질러서라도 그걸 못하게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만화가들 중에 만화가나 뭐 예체능 종사자들 중에 부모님의 후원과 어떤 지지를 바탕으로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거의 없죠. 네.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요즘 이제 만화과에 있는 학생들을 보든가 요즘에 있는 20대 젊은 만화가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예, 네가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럼 이제 많이 지지를 해주고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럼 또 많이 지지를 해주고 또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누군가가 그랬죠. 헝그리 정신은 이제 죽었어. 헝그리 정신이라는 것은 없어.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는데 저는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옛날보다 확실히 좀 더 그려 어떤 분위기? 예를 들면 뭐 이거 아니면 난 죽어. 이런 종류의 비장함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우리가 인간을 되게 한창 재테크 서적 나오고 자기 계발서 나오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든가 무슨 마시마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치즈를 옮겼을 때도 있고.
예, 네, 한창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인간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예, 결국 경제라고 하는 게요. 작게 투자해서 많이 얻는 게 사실은 경제 관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만약에 많이 투자해서 적은 걸 얻으면 그건 손해 본 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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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는데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행복을 포기해서
네.
지금 현재 이 행복을 포기해서 나중에 더 큰 행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사실은 사람은 행복과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지금 어렸을 때 포기하고 있는 이 행복, 넌 나중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행복을 포기해야 돼. 그런데 그게 작은 행복을 포기해야지 돼서 나중에 큰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작은 행복이냐?
그러니까라는
거죠.
그때 아니면
그렇죠.
누릴 수 없는 그렇죠. 것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연극부 동아리 활동, 야 그거 해서 뭐해? 나중에 너 할 수 있어? 나중에 못 합니다.
못해요.
나중에 후회하고 미련 남고 그리고 그때 했었어야지 이제 가장 큰 이제 행복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확실히 뭐라고 할까 지금 현재를 산다라는 말이 조금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삶이에요.
네.
지금 당장의 어떤 나의 행복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즐거우려고 살잖아 이거를 인식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요. 오늘은 사실은 파트 2에서 이 김선아 양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노래 듣고 와서 이제 전진서 작가님하고 저하고 소소하게 마지막 수다를 그냥 자유롭게 떨다가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악 듣기 전에 김선아 양 얘기를 조금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뭐랄까? 참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고 특히 이제 모범생 계열들 중에 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네.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늘을 날아야지 되고 물갈퀴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제 헤엄을 쳐야지 되는 것처럼 네. 그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특히나 이제 그 칼 구스타프 융이 그랬나요? 사람들 어렸을 때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는 전문화 과정을 겪고
네.
나이가 먹어서 일반화 과정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자기를 생긴 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생긴 대로 이렇게 살고 그런 식으로 쭉쭉 자라나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걸 깎아내면서 일반화하면서 사람들이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네.
너무 어린 나이에 그거를 깎아내서 둥글둥글하게 해버리면은 이제 모양
특장점이 사라지죠.
그렇죠. 둥글둥글하긴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예쁜 분재 같은
맞아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좀 막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마디를 좀 더 정리하면서 덧붙이자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기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 기대가 아이에게 얼마나 거대한 짐으로 갈지 아마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보 양보해서 좋은 친구들이라도 주변에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착한 아들, 뭐 착한 딸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막 숨막히게 살아도요. 주변에 진짜 귀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망가지진 않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 커서 주변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막아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이를 이제 궁지로 모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런 모습을 짐작하게 해주었던 좋은 만화 복사골려고 연극부의 김선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아는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네. 그래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네. 한번 진석 작가님과의 수다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Fun의 곡입니다. We Are Young 듣고 올게요. 네, 이하나공구번님 또 오셨네요. 언젠가는 다시 마주치겠죠. 재회는 왠지 운명처럼 느껴져요. 크크. 그리고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전망이 없어도 자유로운 직업을 원해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전망이 없어도 자유로운 직업을 원한다.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지만 본인이 선택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명확히 아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이것을 원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대신 포기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무책임하게 훅 이거 하고 싶은데 어쩌라고 이러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되게 막대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응원과 동시에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하나 공구님 응원해요. 근데 당부도 드려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재능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재능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겠죠.
재능은 다 있어요 사실. 네. 발견의 문제죠. 그렇죠. 네.
네. 박영희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개편 뉴스를 보니 많이 바뀌네요. 종범 DJ님 수고 정말 많으셨고 유쾌한 방송이었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784번님도요 저도 저의 꿈을 불혹의 나이에 다시 생각하고 있답니다. 오늘 저에게 큰 메시지를 하셨어요. 아, 이것도 어르신께서 진짜 멋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혹의 나이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는 의미로 불혹이잖아요. 그 나이에
진짜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 네. 불혹의 나이에 꿈을 다시 도전하고 계시는 5784번님 진짜로 응원합니다. 네. 아유.
박문수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항상 그랬지만 오늘은 특히 더 전진석 작가님 말씀이 정말 좋네요. 근데 마지막이라니 가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가기 싫어요.
김지연님도 오늘 EBS 라디오 처음 켰어요. 처음 켜셨어요. 웹툰 좋아해서 기대하며 들었는데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지연씨 처음인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내일도 좀 합니다. 네.
다시 듣기로 들으시면 좋은데.
다시 듣기라는 게 또 있지, 그치?
네, 여튼. 네. 자, 김은정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저도 아버지 기대에 무지 부담스러웠어요. 늘 감시당하는 느낌 속에 살다 보니 눈치 보고 위축되어 살았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제가 책상을 공부하고 있으면요. 네네. 등 뒤에서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갖고 있는데요.
정말?
아버지가 눈을 뜨고 주무세요.
무서워.
코를 골기 전까지 아버지가 자는 줄 몰라.
아, 정말요? 네.
네. 그래갖고 저는 지금도 그 언제나 벽 책상을 둘 때 되게 등에다 벽을 두고 줘요. 그러니까 예 앞에 문이 있어야 돼. 뒤에 누가 보고 있으면 집중을 못해요.
그렇구나. 네,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또 트라우마가 있군요. 네. 상당하신데 아버님 대단하신데요. 그래요. 자 많은 분께서 보내주고 계세요. 이제 저하고 진서 작가님한테 인사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신데 저희만 하겠습니까 또. 그냥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진석 작가님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인사 나눠볼게요. 그래요. 아는 사람 이야기라는 코너. 우리가 처음 기획했을 때가 떠오르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진석 작가님은?
저 그때 생각하는 거는 드디어 이 종범이랑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종범 작가는 전에도 이제 라디오 하기 전에도 팟캐스트를 계속 해왔었고
같이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뭐. 그래서 그리고
잠깐만 이 비즈는 네. 뭐야? 잠깐만요. 아, 또 이렇게 그 애틋하게 인사 정리하라고 또 BGM도 깔아주시고 참 우리 스태프들 멋있어요.
항상 둘이서 작품 얘기를 막 밤새도록 얘기하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다른 청취자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되게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두 달 동안이 이제 그럴 수 있는 기회였던 건데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랑 이정범은 이렇게 친하다. 나랑 우리 나랑 이정범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평소에 나눈다라는 거를 좀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친구고.
어떻게 뭐 여한이라고 하잖아요. 남는 한 여한이 없을 정도로 뽐 좀 내셨어요?
아니죠. 여한 많죠.
전 좀 많아요.
네, 여한이 많고 그래서 또 기회가 있겠죠.
그래요. 네. 사실 여러분들 웹툰 작가라고 했을 때. 되게 특이해 보이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만든 코너가 연재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작가탐구생활이었다면 진석 작가님하고 만들었던 코너의 목적은 그런 거였어요. 작가들은 평소에 이거에 관심을 갖고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한테나 그런 거 있지? 우리 그런 거 그려내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는 뭐 사람들 또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자기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배척하고 두려워하고
무섭잖아요. 네, 나와 다르면 일단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세상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 많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알면은 두렵지 않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은 남 얘기하는 거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얘기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걱정하지 마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러고 살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아들만 그런 거 아니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러고 살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석 작가님의 육성으로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여러분 전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사라지고 뭐 영원히 여러분 가슴 속에 남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아, 그럼 저는 뭐 그럼 어디 뭐 산화돼서 없어집니까? 예.
그래서 전 뭐 다른 팟캐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또 작품으로 또 혹은 뭐 또 다른 지면에서 계속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래.
또 언제 다시 EBS에서 또 다시 인연이 될 수도 모르고요.
그래 맞아. 네. 어차피 끝나가는 마당에 이 지상파 라디오 지상파를요. 어디 개인의 홍보에 한번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번 써보십시오. 사례사역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홍보 좀 하고 가세요.
아 진짜요? 네. 홍보는 워낙에 평소에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건 그래.
네.
인터넷 라디오 많이 진행하시니까요. 네. 전진서 작가님이 진행하는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재밌는 거 많습니다. 아주 네, 재밌어요.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SNS가 되게 좋은 게요. 요즘은 이제 한 몇 년씩 안 보는 친구도 소식이 안 끊기는 게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무섭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오히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어떻게 지내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계속 보게 되다 보면은 얘가 지금 애를 낳았구나, 얘가 지금 뭐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힘들구나 이런 건 다 알 수 있어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은 네. 네. 그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상파의 그 전파를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한 전준석 작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네, 그동안 두 달 동안 되게 즐거웠고요.
네.
진석 작가님하고는 뭐 다른 데서 또 다른 재밌는 기획으로 네.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 저도 뭐 마지막 인사하고 갈게요. 저 내일도 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막 매일 물어봐요. 오늘 끝이에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직 안 끝났다고! 저희 내일도 합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인사할 거니까요. 오늘은 조금 더 밝게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기획 정일생, 연출 방영찬, 작가 정태미, 보조 박나빈, 조연출 김경윤, 기술감독 민병갑, 그리고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었어요. 마지막 곡은요, 타카피의 곡입니다. 나가고 있죠? Glory Days. 저한테 Glory Days였어요. 남은 하루도 괜찮을 겁니다. 내일 만나요.